출애굽기 103번 메시지 성막문을 위한 장 세 번째. 성막에는 두 휘장, 즉 두 장이 있었습니다. 성소의 입구에 있었던 첫째 휘장은 문장이라 불리웠고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둘째 장은 휘장이라 불리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은 먼저 안쪽 휘장을 말하고 나서 문장을 말합니다. 31절은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대실을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이었습니다. 36절과 37절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대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라고 말합니다. 지난 메시지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두 휘장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두 방면을 의미합니다. 문장은 우리의 죄들을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안쪽 휘장은 우리의 육신, 즉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찢어지고 쪼개어져 우리로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누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화목의 두 방면. 최근에 나는 성막 안의 문장과 휘장이 바울이 언급한 고린도후서 5장의 화목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이 장, 특히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고 호소한 것에 당혹했었습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믿지 않는 이들 아닌 믿는 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장의 화목에 관한 말씀을 포함시킵니다.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왜 화목의 사역인 그의 사역을 언급합니까? 이미 고린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참 믿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화목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20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두 방법 혹은 두 방면으로 화목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방면은 죄인들과 관련되어 있고 다른 한 방면은 믿는 이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막 안의 휘장과 문장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고린도의 믿는 이들을 다룬 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첫째 휘장, 즉 성막 입구의 문장을 통과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둘째 휘장, 즉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인 안쪽의 휘장을 통과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의 두 방면을 다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함받았고 의롭게 되었으며 주님의 어떤 누림을 가질 수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인들은 화목의 이 방면을 체험했지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 화목되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전진된 화목, 즉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말한 화목이 필요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의 기본적인 진리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화목의 첫째 방면과 관련됩니다. 화목의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장벽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체험하고 성소에 들어올 때 장벽은 어느 정도 제거됩니다. 그러나 장벽의 특별한 방면은 남아있으니 이 방면은 우리의 육신, 즉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에 있어서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신, 즉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있어서는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그분과 분리되어 있어서 지성소 안에 그분을 누릴 수 없습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참 형제들이었으며 바울은 되풀이해서 그들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의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로 우리의 죄들을 사함받고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와는 다릅니다. 만일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사실상 거기에 화목의 두 방면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그분 자신과 화목해 한다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가 죄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는 단지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화목의 이 방면은 바울이 세상으로 사용하는 죄인들과 관계됩니다. 그러나 20절에 따르면 화목된 자들인 믿는 이들도 여전히 화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 사도들, 죄인들,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되지 못한 믿는 이들을 봅니다. 오늘날 기독교 전파자들은 대부분 화목의 첫째 방면, 즉 하나님이 죄인들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신다는 방면만을 말합니다. 화목의 두 번째 방면, 즉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죄가 되신 그리스도의 방면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다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면보다 더 깊은 이 방면은 성막의 둘째 휘장을 의미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 휘장을 통과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되며 그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심. 화목의 두 번째 방면은 바울의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것과 일치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아주 유사한 로마서 8장 3절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계셨을 때 하나님은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포함한 사실상 사탄 자신인 육신을 못 박고 죽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의의 요구가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고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과 고린도후서 5장에서 다루어진 육신은 출애굽기 26장의 안쪽 휘장으로 설명됩니다. 만일 우리가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을 예피로 갖지 못했다면 육신이 다루어져야 했던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쪽 휘장이 찢어진 것이 우리의 육신이 찢어진 것을 의미함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바깥마당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바깥마당에도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혼적 이해에 따라 사도들을 알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다수가 혼을 의미하는 성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새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것.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로 죄사함 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죄사함은 화목의 첫 번째 방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그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것은 로마서 8장의 영을 따라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죄들을 사함 받는 것보다 더 기쁜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고린도후서 5장의 몇 가지로 인해 괴로웠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이 장의 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나는 3장과 4장에서 명확한 관점을 보았지만 5장을 합당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과거 19년 동안 나는 이 장, 특히 마지막 몇 구절들에 관한 많은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장에 관한 나의 관점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터디에서 이 장을 보게 되겠지만 여기는 믿는 이들을 화목의 두 번째 단계 안으로 이끄는 다룸이 있습니다. 이 방면은 우리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충만한 누림을 갖도록 우리의 육신을 찢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비유, 그리스도의 행렬의 포로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많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행렬에 관한 비유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과 다른 이들을 이런 행렬 속에 있는 포로들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온통 하나님께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행렬 속에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인들은 아직도 주님에게 전적으로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향기를 지님. 이 구절들에서 두 번째 비유는 향기를 지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한면으로 포로들이었고 다른 한면으로 향기를 지닌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행렬 안에서 행진했을 때 향기이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녔습니다. 살아있는 편지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살아있는 편지들이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살아있는 편지들이었음을 봅니다. 이 편지들은 그들을 추천하는 편지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쓰는 사람들이었고 믿는 이들은 그들에 의해 쓰여진 편지들이었습니다. 가려지지 않은 거울들. 네 번째 비유는 거울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의 영광을 보고 반사하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구절에 따르면 믿는 이들은 어떤 수건의 가림도 없는 거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수건으로 가리워지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질그릇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계속 다른 비유, 즉 질그릇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말한 바울의 6절의 말의 빛 안에서 이 구절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7절의 그릇이 카메라와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이 구절들에서 기술한 것은 사실상 영적 사진의 체험입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카메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신성한 빛이 렌즈를 통해서 비추이면 형상 즉 형태가 우리의 영인 필름에 찍힙니다. 원래 이 필름은 비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필름에 찍혀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인 필름에 있는 이 형상은 질그릇 속의 보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배는 영적 능력의 근원인 발전기입니다. 8절과 9절에 기술된 것을 포함해서 이 발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전진된 화목을 위한 필요. 고린도후서 5장은 2장, 3장, 4장을 잇는 탁월한 장입니다. 5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아직도 바울이 앞장에서 말한 상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둘째 휘장 때문에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더 전진된 화목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 방면의 화목을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이 찢어지고 쪼개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휘장과 문장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육신이 찢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깥 마당이나 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볼수록 우리는 다른 것에 가치가 없음을 더 봅니다. 성소를 누릴수록 우리는 바깥 마당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더 적어집니다. 성소와 바깥 마당의 경계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성소를 떠나 바깥 마당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만일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다면 다른 곳으로 갈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소 안에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본 이상이 우리를 가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쪽 휘장과 문장의 두 휘장을 보여주시고 화목의 두 방면을 계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는 휘장 모두를 통과할 필요가 있으며 주님을 최대한도로 누릴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화목의 두 방면을 다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